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참 살아서 좋았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서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할 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유익이 될 때, 그리고 기쁨이 될 때, 내가 정말 살아서 좋았다. 내가 살았는데 아무도 기뻐해 주지 않는다. 그건 사실 참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자체, 내 존재 자체,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한다. 그것이 참 뭐라 그럴까, 고통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나의 아픈 것이 가족들의, 주위 사람들의 항상 걱정이다. 쟤만 아프지 않으면 우리 집에 아무 근심이 없는데, 쟤만 이렇지 괜찮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를 위한 말인지도 알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나로 인해서 식구들이 항상 그 걱정한다. 나는 식구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존재다 하는 것이 저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라 그럴까? 살아있는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픈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수년 전에 한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을 때에 사실 제가 아픈 거는 통증이지 겉에 뭐가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맨날 아픈 거 식구들이 알고 어려서부터 아팠으니까 그걸 알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어디가 아프냐, 왜 아프냐, 왜 맨날 그러냐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뭐랄까, 될 수 있으면 또 아픈 척을 안 하려고 진통제로 계속 일단 그냥 하루 내일 생각 안 하고 오늘 하루 그 열심히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사실 사람이 알아줄 수 없는, 사람이 같이 느낄 수 없는 통증이기에 감사하기도 한데 내 아픈 거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나 식구들 중에서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또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뭔가 자꾸 요구한다든지 그러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한국에 나가서 어떤 분이 저의 그 이제 근육에 그 정말 마디마디 또 그 지금 근육 속에 염증들이 생겨서 온몸이 아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알아주니까 그 저는 저의 그 몸이 어떻게 아프다는 걸 알아주는 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항상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많이 했지 왜 아프냐고만 하지 이렇게 아플 것이다 하라고 말하자면은 그 아픔에 대해서 알아준다는 것이 너무나 그 눈물이 나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죄가 있지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려고 씻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리가 치우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리려고 우리를 정말 찾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것은 우리를 마음을 녹이는 일이요, 위로하는 일이요, 결코 우리에게 아프게 하거나 야단 맞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벌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다 옳은 소리인데, 그 옳은 소리가 우리에게 아픔이 되질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달하지 않느냐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해라고 가르치기 전에 얼마나 아픈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어디가 왜 그런지, 어떠한지,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다독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위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사방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그 있는 상황도 육체가 편치 못하도록, 마음이 편치 못하도록 뭐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 생활 자체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러한 바울이 정말 밖에서는 다툼이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강건했다 그래도 사람으로서 그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큰 소리를 들으면 두렵고, 큰 빛을 봐도 두렵고, 뭔가 큰 물체를 봐도 두렵고, 이게 정말 애들이 깜깜하기만 해도 확 울듣고 저거 하듯이 우리에게는 그냥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냐, 얼마만큼 그 두려움이 가느냐는 물론 다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자연인이 아니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때리면 아프고 그 모욕감도 느끼고 불안감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다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아무 반응을 안 하셨으니까 그분이 모욕감이 없었나, 수치심이 없었나, 그분이 그런 어떤 뭐랄까, 때리는데 아프지 않았나, 또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 뱉고 할때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서 기뻤나,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 원치 않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그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 죄를 다 짊어져야 된다는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그분의 결정이었고 그분의 자원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럽니다. 이 천사가 와서 돕는 일, 그것이 천사가 물론 정말 영적인 그런 존재, 천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 천사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위로냐면은 정말 마음의 두려움이 있고 밖에도 막그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지금 뭐예요? 비천한 자라는 거는 마음이 가라앉아 버렸다. 마음의 용기나 마음의 힘이 약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디도가 와서, 아,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더라. 그 바울이 전에 보냈던 그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지금 그 얼마만큼 수정되어서 살고 있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전해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바울을 사모한다. 바울을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또그 바울이 욕먹고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때, 아,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다고 변명도 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뿐만 아니라, 아, 우리가 그 바울을 우리들의 그 어떤 무지함으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바울을 그렇게 근심시켰구나,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바울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음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우리가 자식을 때리면은요, 나중에 부모가 더 아프다라고 합니다. 자식을 야단치지 않고 키울 수 있다면 아마 어느 면에서 부모의 그 어려움에 반은 주는 거라 생각을 해요. 자식을 야단치거나 화내거나 이제 자식을 때리거나 하면은 뭐예요? 상대방이 아프고 상대방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지금 한 것이 옳아.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아니면은 내가 또 슬프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화난 것이 속상해서 그것만 계속 외고 씩씩거리면은 그런 바울 같은 마음이 안 들겠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이나 아픔을 배려한다면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쓴소리가 옳은소리라 해도 쓴소리를 하고 마음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왜?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나는 옳은 얘기했으니까 하고 뭐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으니까 뭐 상관없어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아프고 슬프면 슬픈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후회했다라고. 아, 편지를 안 보냈으면 더 좋았을까?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감동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정이라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질퍽거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단호하세요. 그분은 자비고, 그분은 사랑이고, 그분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아플까봐 수술을 안 한다든지, 아플까봐 싫어할까봐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단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으로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냥 내버려둬. 내버려 두어서 괜찮으면은 내버려 두지요. 내가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내가 그거 왜 참견하고, 왜 간섭하고, 왜 그거를 갖다가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죄고, 그 사람 문제인데.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합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 분명할 때, 그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만큼 그게 남이 될 수가 없고 그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죄를 짓는데 애가 위험한 데 가는데 아이 그건 걔의 인생이니까 어? 그거는 걔 문제니까 걔가 그거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고서 손 놓고 있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려서 아이들 키울 때 예수 믿는 일은 이 아이들이 언젠가 선택할 그럴 일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영생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일이니까 이 아이들이 깨닫고 알고 하는 그 이전에 뭐예요? 저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저의 바램인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살기를 원하느냐, 죽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아이가 살기를 원하느냐, 죽기를 원하느냐를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내가 죽기를 원하느냐, 살기를 원하느냐의 선택은 내 마음으로서 정말 한시도 변할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살기를 원하고, 상하지 않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살리고, 일으키시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평안을 주고, 기쁘게 하고, 의미를 주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으면 그게 되질 않는데, 그거를 아는 부모가, 그거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어떤 걸할거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살리고자 하는 행위를 할거 아니에요? 그게 살리시는 분에게 대한 위탁이기도 하고, 기도기도 하고, 그리고 또그 상대방을 섬기는 섬김이기도 합니다. 그 수고함을 누가 요구해서 해요? 그 희생?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희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자원해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더불어 받는 거다 알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주 안에서 자녀처럼 품은 영혼들이 있는데요. 식구들, 자식들 물론이지만 주 안에서 이어진 그러한 영혼들 때문에도 제가 참울 때가 많고 어떤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천해서 변명해야 하듯이 주 안에서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 사랑하고 여기고 그렇게 했는데 또 상대방들은 어떤 때 정말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뭐할때 인간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 주의 길을 가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한 길이고 한 주님이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거는 지금 주님을 떠나서 길을 방황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하는 거에 정당성을 갖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하고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이러고서 하고 하면은 그게 아프잖아요. 왜? 상대방이 나의 자녀 같은 사람이니까. 말하자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도 주고 잘못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 다 그렇지만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요구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바라는 거 그런 거 없다지요.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사랑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들에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목숨을 위험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에 의해서 조롱받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모든 예수 전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겪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이 인정되지 않고 그 사랑을 믿지 않고 그 사랑에 비난받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비난받는 거는 그건 당연하다고 쳐요.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힘든 그런 것들을 겪는데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하나님을 원수 삼고 죄인 되어 아무 쓸모 없는 연약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 흘려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용서할 수 있도록,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할 수 있도록 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있어서 나하고 너희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성령님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같은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것은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말,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동역자요, 또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리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중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천 년 전의 사람이라도 지금 우리가 가진 그 성령 안에서의 고백과 그 마음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전혀 생판 그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리스도의 동역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고, 말이 안 통해도 뜻이 통하고, 말이 안 통해도 한 말을 하게 됐어요. 언어가 다른 것뿐이지. 왜?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디도가 갔는데, 그 고린도 사람들이 디도를 환영해 준 거예요. 디도를 기뻐해 준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그 전해준 말들을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 고린도에 가서 너무나 위로를 받았고 너무나 기뻤다. 그거를 바울에게 와서 전해주니까 바울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갔을 때보다 어떻게 디도가 갔을 때는 더 잘해주나?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걱정 끼치더니 디도에게는 잘도 하네. 그런 식의 생각 바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디도에게 한 것이 바울에게 한 것이라고 바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너무나 얍삽해가지고요. 아이들도 엄마 하나 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엄마가 저 형제에게는 웃는데 나에게는 안 웃었어. 교회에서 보세요. 목사님이 나에게는 웃어줬는데, 아, 저 사람에게 웃어줬는데 나는 못본채 했어. 저 사람에게는 인사했는데 나의 인사는 받아주지도 않았어. 이런 것 갖고 얼마나 시험에 걸려서 들어가니 나가니 뭐 사랑이 있니 없니 얼마나들 해요.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제가 아 디도가 그렇게 받은 거를 바울이 질투하거나 뭐 하고 하나 하지 않고 그 디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기쁨을 더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그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정말. 그러나 그 당연한 거를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사실은 비춤 받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가 자기를 보는 눈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말투하고 아이들에게 그 자식에게 말하는 말투 보는 눈이 다를 때 자기가 버림받고 자기가 둘째 셋째로 밀린 것 같은 그런 큰 상처를 안게 됩니다. 철딱서니 없는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아내들이 바꿔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남편이 자식만 보고 아 이쁘다 뭐하고 하고 자기에게는 퉁명스럽고 하면은 그 상처 받는 거거든요. 아, 내 마음이 그런데 어떡해? 그렇죠. 내 마음이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아무리 밖에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도 어떤 통증을 가졌는지, 어떤 상처를 가졌는지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은 덥석 만지지만은 하나님은 내 아픈 곳에, 내 새살 나는 곳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그것을 너무나도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손주를 안으면요, 이제 왼쪽 팔이 많이 아프니까 오른쪽으로만 하는데도 걔가 덥석 왼쪽을 기댈 때가 있어요. 잡아당기고 자기 체중을 왼쪽으로 하면 제가 그러면 걔를 놓겠어요? 떨어뜨리겠어요? 아픈 건 어떻든 간에 나중은 어떻든 간에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걔가 몰라서 하잖아요. 근데 이 몰라서 하는 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사람은 생명체다. 내가 힘들다고 기대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무가 각각 뿌리가 있어서 자라지만 서로 엉켜있고 서로가 막 되는 것 같지만 각각 뿌리 내려서 살게 돼 있지 기대서 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사람 인자가 서로가 이렇게 붙어서 기대 있는 것 같지만 한문이요. 그렇지만 이거는 서로가 기댄 게 아니에요. 각각 그 상태로 있어서 다진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쪽에 힘이 기울어지면은 쓰러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한쪽이 아래쪽에 것이 쓰러지면 뭐예요? 위에 거 쓰러지는 거예요. 위가 너무 강하면 아래쪽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지금 공존하는 것이지 서로가 기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끝에 호흡 있는 자 믿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는 기대지 말으랍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손잡고 있으면 할일 못해요. 손은 잠깐 잡아주는 거지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손은 사람 잡으라고 있는 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두 발로 홀로 서게 하게 하세요?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역하고 있지만 다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한말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동역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저하고 남편하고 참 성품이 다른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에 다른 거 많아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됐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천국 가야 돼. 뭐 해야 돼? 거기에는 서로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서로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거기에는 전심전력하는 게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길에서 사람 데리고 가는 일 없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받아주는 거 알아요. 비행장에서 제가 이제 어떤 한국 분이 나리따에서 그 귀가 안 들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중 나온 사람이 안온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을 마중 나갔지만 우연히 만난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우는 아이, 무슨 저게 어려운 노인들, 뭐 하면 그냥 남편한테 데리고 가는데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일 없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어떤 영혼을 보내거나 영혼을 나한테 만나게 할 때, 내가 그 영혼을 싫어할까, 뭐그 사람들을 힘들어할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저에게 묻는 일 없어요. 그냥 끌고 가요. 물론 제가 체력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저에게 다른 마음, 다른 것으로 된 일은 없어요. 차에서는 토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또 영혼들 만나면 반짝 거기에 전심하다가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해왔지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고 디도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위로인지. 주의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일이에요. 하다못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조금은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그런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속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마음에 좀그 깨름직한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그게 아니라 그 편지를 받고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냐? 그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정말 큰 죄를 짓고 큰 잘못을 하고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무의식 상태로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그 분하게다. 정말 스스로 화나는 거죠. 자기에게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자기에게 정말 육체 채찍을 치면서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바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리고 단호하게 끊을 거 끊고 하는 그러한 일에 그가 그들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깨끗한 것을 그들이 나타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가르치고 책망한 사람의 가장 큰 기쁨 뭐겠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수정되었을 때예요. 뭐 밥상 차려준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 맛있게 먹어주는 것처럼 책망하거나 훈계한다는 것, 성경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어서 써졌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수정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의, 인간적인 모든 자랑, 의지하는 것, 잡고 있던 것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위한 그것에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라고 써졌고 그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쓴그 편지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가 된 겁니다. 훈계였지만, 책망이었지만, 가르침이었지만, 날 야단쳐? 아, 야단 맞았어. 나는 왜 그래? 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된 거예요. 그거를 끊고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세상 근심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줘, 인정 안 해줘, 저 사람이 나를 야단쳐, 저 사람이 내게 싫은 소리 했어,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인정해주지 않고 뭐이 그런 걸로 인해서 갖는 근심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자기 스스로의 완벽주의, 자기 스스로의 잣대에 자기가 달하지 아니함으로, 자기 만족을 이루지 못함으로 자기 좌절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맨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뭐 하나? 그런 게 세상 근심입니다.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그 회개는 구원을 갖고 온답니다. 회개라는 거는요,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죄를 인정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1절,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죄를 끊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그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라 그러면 회개는 그 관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나갔지만 회개라는 거는 아, 내가 괜히 왔지? 아버지가 힘들어 하실까? 내가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지. 뭐 그런 생각에 그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지금 돼지 주원밖에 못 먹으니까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래도 종으로라도 받아줄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거, 그런 분이니까. 돌아가야지. 거기에서도 사실은 모자른 거예요.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 아버지가 종으로가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주고 그 기다리고 반겨줬던 그것을 체험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뭐예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에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회개는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던 길 완전히 돌이켜서 아버지한테까지 와야 돼요. 항상 중간에서 그만두고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한테까지 와야 돼요. 그 품에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얼마나 크신 분이요, 좋으신 분이요, 은혜이신 분인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오리니 했을 때에 그 알던 예수님과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후에 그 만난 예수님, 아니,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주셨을 때에 그때의 저기 베드로, 다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것은 말하자면 네가 죄를 고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신다까지 체험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살때 거기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깨끗해 하심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가 있는 겁니다. 동에서 서가 먼것 같이 내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거를 또 외고 또 외고 또 되풀이하고가 아니라 잊어버려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과거가 있어서 지금이 있어요. 근데 과거도 뭐예요? 합력해서 모든 일을 선하게 하신다. 유익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 근심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말씀에 서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자기의 죄,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에게 탓돌리고 뭐가 이렇고 세상과 합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하듯 그런 모든 것을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한 대로 그렇게 아는 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끊고 새롭게 사는 그러한 그새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의 실체를 맛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회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요, 돈 걱정하다가 돈 오면 고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런 거 아닙니다. 아픈 거 나면 되고, 배부르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자기의 원하는 거, 자기의 구하는 것이 되면 된다. 내 삶에 별 문제를 안 느끼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 여겨주면 된다로 해결되는 거는 세상 근심이에요. 그러나 그 근심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정력은, 우리의 바램은, 우리의 허황 때문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거고, 우리 스스로 하려고 자기 일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실수 없이 잘 하시는데, 의지하지 못해서, 사람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해서, 그래서 죄짓고 그래서 문제되고 그래서 더럽혀지고 그래서 다치고 그래서 다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자꾸 하는 거는 오히려 죄를 더 크게 하는 거고 더 멀리 가는 거예요. 탕자가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하고 다 좋게 좋게 지냈지만 아주 밑바닥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는 뭐예요? 더 멀리 간 거거든요. 그런데 탕자가 나한테 아버지가 있어. 나한테 집이 있어. 글로 돌아가야지 한그 결정. 자기의 체면 버리고 자기의 자존심 버리고 또 아버지한테 죄송한 것도 다 버리고 정말 오직 살고자 하는 마음. 오직 나를 받아주실 아버지에 대한 기대, 의지. 그리고 두손 들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집 나간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반겨주고 품에 안아서 그 아들에게 그 아들로서의 반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죽었던 자식이 살아온다고 같이 즐기고 같이 기뻐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길 잃은 양, 우리 밖에 있는 양한 마리가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는 나의 죄, 나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하고 싶었는데 회개할 것밖에 없어. 그게 우리의 무슨 미안함, 죄송함,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거는 죄가 큰 것에 은혜가 크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서 돌아갈 아버지, 받아주실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할수 있어서 정말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이라는 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바로 은혜 때고 구원의 때다. 회개는 나중에 미루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뻤습니다. 그걸 전해준 디도도 기뻤고 그리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섬기고 정말 쓴소리, 아픈 소리도 해야 했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나아간다면, 그냥 그것으로 바울은 기쁘고, 기쁘고 또 기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편지 쓴 거는 무슨 불의를 한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게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고 그 너희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들을 잘 키우고 계시고 잘 붙들고 잘 일으키고 계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도록 그걸 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에게 그 성령님의 그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깨끗한 삶, 거룩한 삶으로 그들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파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간음을 하고 있었고, 서로가 송사하고 있었고, 또 얼마나 다른 그러한 그 은사의 치우침이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올바로 가고 있습니다. 올바로 서고 있습니다. 디도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들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튼튼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디도가 그들로 인해서 마음의 안심을 얻었다. 아픈 사람이 죽을까 했는데 고비 넘겨서 뭐예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할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요. 다난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의 근심이 그만큼 컸는데,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라고 전해주었을 때, 바울이 그거를 너무나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디도에게 사실은 너희들 자랑을 좀 했거든? 그랬는데 그 자랑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게 정말이 되어서 그것도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든지 복음으로 참으로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 그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뭔가 바울이 하여튼 디도에게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랑한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한 말이 참되게 되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냥 자녀입니다. 잘해서 자녀고 잘못해서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탕자가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듯이 돌아오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러한 성도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은 지적하지만 그들 자신에 대해서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늘 인정하면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항상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면 항상 감사한대요. 뭘 감사해요? 그들 안에 성령님 계시다. 너희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이 그날까지 이루심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 것이요. 그 성령님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남아서 쭉 하겠다도 아니고, 너희들이 스스로 해가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 제자들과 늘 함께 하면서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 안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믿도록 따르도록 조차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정말 자녀같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간섭하거나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디도가 이제 바울의 그 심부름처럼 파송받아서 이제 고린도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그 바울이 고린도 사람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정말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삶처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말씀대로 사는 그 삶에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그 고린도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써 그 자기를 영접해 줬다. 그거는 디도를 무서워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해 줬다. 디도는 사실 그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뭐 했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한 그 고린도 사람들, 바울이 보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한 거는 바울을 인정한 것도 되고 또 디도 자신도 인정한 게 돼요. 그러니까 디도도 그것을 굉장히 기뻐했다. 얼마만큼 바울이나 디도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어서 사실 인정받기 어려웠나. 얼마나 욕먹고, 얼마나 비난당하고, 얼마나 감옥에 가고, 얼마나 죽임을 당하고, 생명의 위험을 얻고, 저 사람들 도대체 미친 짓이야. 이단이야. 별별 것을 다 갖고, 유대인에게서도, 이방인에게서도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한다. 성령께서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더불어 사는 그러한 만남과 교제를 지금 이어주시는 것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사역자들의 대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은 그들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가라앉고 그리고 정말 약해질 때도 있다는 거 아시고 그럴 때마다 뭐예요?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지만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건하게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그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뭐가 가장 큰 기쁨이에요? 자식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고,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그 뜻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든 방해와 정말 죄, 그러한 비천함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늘 회개하게 하시고 늘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깨끗케 하심을 입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아 알며 누릴 수 있도록 또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닌 주님 바라보며 나 아닌 사람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없고 잔이 넘치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